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반칠원 시인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2016년 새해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같은 날, 같은 시간, 어떤 마음가짐으로 첫 발을 내딛고 계신지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올해도 날고, 뛰고, 걷고, 구르는 나만의 방식으로 한 해의 목표 지점까지 무사하게 잘 도착할 수 있길 바라면서 토요 인문학 콘서트 편안한 음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2016년 새해 새 마음을 담아서 패닉의 달팽이로 열어드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이 내 앞에 펼쳐진 것 같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또 어떤 발자국을 남기게 될지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설레임이 교차하는데요. 본인들만의 방식과 속도로 올 한 해도 알차게 꾸려가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풍성하게 꾸며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북토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새해 이것만은 좀 꼭 해보겠다 결심한 게 있으신가요?
살을 빼야겠다. 다이어트를 해.
그 작년에 들었던 멘트 같기도 하고.
예, 20살 때부터 네. 아, 네. 예, 대업입니다. 평생에 거쳐서 수건 네. 사업이네요.
네,
예,
올해는 꼭.
해내겠습니다.
네. 아, 토요 인문학 콘서트 새해 처음으로 만날 책 어떤 건지 정말 기대가 돼요.
아, 이 책 너무너무 예쁜 표지가 정말 쏙 마음에 쏙 듭니다. 네. 새해 첫 방송이라 특별히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신년과도 너무 잘 어울리는 책. 우리 음악 그 가운데서도 궁중음악을 친절하게 소개한 조선의 오케스트라 우주의 선율을 연주하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이신 국립국악원 연구실장 송지원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지원 박사는 국악의 대중화와 우리 음악 학계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송지원 박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준비하셨죠?
네. 송지원 박사님은요, 서울대학교에서 음악사상사와 음악문화사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국립국악원 연구실장으로 계십니다. 국악의 대중화에 특별히 관심이 많아 관련 방송과 저술활동도 활발히 하셨는데요. 정조의 음악정책, 한국음악의 거장들 등의 책을 내셨고 새로 쓰는 예술사, 음악 삶의 역사와 만나다, 종묘 제례악, 다양한 문화로 본 국가와 국왕 등을 공동 집필하셨습니다. 그 밖에 다산의 경학 세계와 역주 시경 강의 등을 번역하셨고요. 지금은 국립국악원에서 국악의 연구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왕실 음악의 복원과 재현, 보급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야. 정말 제가 뵙고 싶었는데 오늘 제대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연말 연초 국립국악원은 뭐 연주 일정이 특별히 더 많아서 바쁘실 것 같은데 우선 국립국악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국립국악원 혹시 정미 씨 아세요?
아, 저는 국립국악 그 저기 우면 그 저기
우면동이
맞아요. 어, 네, 거기 네, 네. 삿간 모양으로 생긴
거기는 예술의 전당.
아, 예술의 전당이구나. 예, 미안합니다. 예, 예.
조금 더 사당 쪽으로 오시면
더 올라가요.
바로요. 국립국악원이 아,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만 오셨죠. 다음에는 조금 더 더러 들어오세요.
예, 올해 또 살 빼는 거 말고 또 목표가 하나 또 네, 생겼네요. 국립국악원을 자주 들리는 거.
국립국악원은 국가 음악 기관이죠. 아.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예. 지금 현재 국립국악원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것은 1951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연주 단체가 여러 연주 단체가 있어요.
네.
우리 한국 전통 공연 예술의 총본산인데 우리 공연 예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정악단이 있고 민속악단, 창자악단 무용단 이렇게 네 개 연주 단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실장으로 있는 국악 연구실이 있고 네. 그래서 연구와 연주, 공연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음악기관이라서 그 역사성이나 그 현재성 이런 걸 따질 때 굉장히 중요한 음악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미 씨 뭐 네. 국립국악원에 속으로 안 들어가 봤다고 그러는 네네네. 거 보니까 자주 공연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아니 뭐 저는 그 뭐 예전에 제비 몰러 나간다 이거 하셨던 예, 박동진 명창 선생님 아. 그리고 이제 뭐 스리랑국의 신영희 선생님 뭐 그리고 송소희 그 하신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이 좀 국악하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생소한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막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사실 안 해봤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죄송한 마음도 조금 드는데요.
네. 네. 근데 뭐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그 한민족의 피로 이어져 내려오는 국악 애호의 유전자가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걸 인식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맞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국악에 사랑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서태지 아이들이 하여가가 나왔을 때. 그 앞에 태평소 볼 때 엄청 좋아했어요.
그렇죠. 예, 좋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친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오늘은 우리 음악 가운데에서도 궁중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중음악이 발달한 배경이라든가 특히 조선시대에 발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선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고려시대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이해를 하면 훨씬 이해가 쉬워져요. 네. 고려시대는 잘 아시지만 불교 국가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귀족 불교가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불교의 뭐 불상이라든지 불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도 잘 아마 만날 수 있을 텐데
네.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였어요. 그래서 태조가 이제 그 국가를 건설하면서 태조가 즉위 교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이제는 예약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적기이다.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네. 표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와 악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명은 그 국가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행사에서 의례하고 음악을 같이 펼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조선 전기부터 국가에서 의례를 할 때 쓰이는 여러 음악들을 정비하기 시작을 해요.
네.
정비하는 그 과정들이 실록에도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고 나중에는 의례서나 음악서 이런 데에 그 정비 과정이 아주 상세히 나타나고 정비 결과로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연구하기가 편하게 그렇게 돼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시간을 갖게 된 거죠.
네, 조선시대에 그렇다면 이제 궁중음악에 꽃을 피웠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글쎄요. 궁중음악 하면은 뭐 아악이라든가 정악이라든가 조금 단어가 어렵긴 합니다만 네. 그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궁중음악의 종류에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주세요.
우리나라 음악사를 조금 이해하시려면 약간 이제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옛날부터 음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음악도 있을 테고 어느 시기에 외국에서 들어온 음악도 있을 테고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향악 원래 우리나라 음악이 있었던 거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걸 다 합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잘 그 형성 과정을 알려주는 그 개념이 아악과 당악과 향악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에요. 이 중에서 뭐가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있었을 것 같아요?
아악 제일 안에 있으니까요.
당악, 향악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래요. 그럼 향악.
향악 맞습니다.
여기 안쪽에 있으니까요.
네. 향악은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음악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아주 옛날에는 저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교역이 활발했어요. 그래서 서역 지방에서 들어온 음악도 향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유한 거하고 서역 지방에서 수입된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당악이라고 하면 고려시대 이전에 통일신라 시대에 왜 그 나당연합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그 중국의 그 고취 군대 음악이 들어와요. 그리고 고려시대도 또 고려시대로부터 그 송나라에서 또 수입 음악이 들어와요.
네.
그런 것들이 당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악은 역시 고려시대에 또 제사 음악이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악, 당악, 향악으로 나누는데 이제 시대가 흘러가지고 현대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대에는 요즘에 연주되는 음악이나 서양 음악들이 있지만 옛날에 우리가 계속 보존해오는 음악들이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라고 할 때 사람들이 아악과 소각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죠. 그래서 아악과 소각 혹은 정악과 소각 이렇게 정악과 민소각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정악이다라고 할 땐 바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정악의 반대는 바르지 않은 거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아악과 소각, 속되다, 그다음 곱다 이런 구분하지 말고 그냥 종류로만 얘기하자라는 것이 요즘의 흐름이라서
네.
아악이다, 소각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음악의 장르 혹은 음악의 그 공명으로 그냥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책 제목이 조선의 오케스트라 우주의 선율을 연주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제목이 크죠.
네.
오케스트라는 조선시대에는 없었는데 여기에 오케스트라라는 말을 쓴 것은 이제 요즘에 좀 이해하기 위한 그런 용어고요. 우주의 선율을 연주하다라고 한 것은 사실 그 우리나라 악기를 보면 팔음이라고 해서요. 그 악기 제작 재료를 8가지를 써요.
네.
근데 그 8가지라는 것은 사실은 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우주에서 구할 수 있는 이 지구에서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소리 낼 수 있는 재료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든 모든 악기가 이 공중에서 음악으로 연주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제가 조선의 오케스트라 우주의 선율을 연주하다 이렇게 좀 크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네.
그 왜 민간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새해를 맞으면 떡국도 끓여 먹고 막 세배하는 풍습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예. 궁중에서도 그런 풍습이나 의례가 있었나요?
있었죠. 그 이제 오늘이 그 연초인데요.
네네.
연초인데 연말부터 궁에서는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연말에는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묵은 기운 그다음에 나쁜 기운을 다 떨쳐야지 이제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연말에는 개동 그러니까 겨울 중에 이제 끝부분에 나래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개동대나의라고 하는데
네.
그때는 엄청나게 큰 규모로 하게 되거든요. 그걸 하고서 이제 연초가 되면 이제 그 정월 초하루에 모든 신하들과 왕실의 모든 식구들이 그다음에 백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조화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왕대로 왕비는 왕비대로 여성 남성 다 같이 조화를 하고 그걸 한 다음에 회례연을 합니다. 회례연을 하게 되면 조화례도 굉장히 규모가 큰데 회례연도 역시 음악이 큰 규모로 다 들어가고 그래서 가장 성대한 그런 의례가 이 정월 초하루에 하는 거하고 그 의례를 마치고서 회례연까지 하게 되는 것이
네.
아주 큰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아, 지금 뭐 떠들썩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궁중 행사에 늘 음악이 함께 했었는데요. 조선시대 음악의 기틀이 마련되고 또 크게 발전한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 전기 태조가 이제 그런 천명을 하잖아요.
네.
예악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태조 때부터 음악 정비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정비 작업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 이제 세종대가 되는 거죠.
네.
세종대에는 문물 정비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든 걸 다 제대로 갖추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시대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비를 합니다. 세종대에 와서.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발달하게 되는 뭐 책도 정리하고 뭐 의례도 제대로 정비한 것을 책으로 다 보여주는 그런 시기는 성종대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악학계범 같은 거,
네.
그다음에 국조례의 이런 것들이 전부 성종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왜 그 드라마에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왕들이 기쁠 때 풍악을 울려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풍악이 바로 이제 이 궁중음악이죠.
아, 그게 모두 그 나와가지고 연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오늘 우리가 같이 들어볼
그렇죠.
아, 연주하시는 네. 분들이군요. 네. 아 처음에 이제 궁중음악하면 처음과 끝이 막 똑같은 느낌이고 박자도 조금 느려가지고 지루하고 막 잠이 솔솔 온다 이런 음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말고도 이런 생각하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궁중음악 전문가시잖아요. 박사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중음악이 대부분 그 성격이 의례를 하기 위한 음악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해서 제사음악을 연주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사음악이 요즘에 신나는 음악
신나면
빠르고 정신을 빼놓고 그러면 네, 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 음악은 장엄한 것이 맞고 그다음에 너무 빠르게 하는 것을 경계하는 거고
네, 네.
제사 음악이 아니라 하더라도 연향 음악이라 하더라도
네.
궁중의 그 법도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너무 지나치는 것을 경계를 했잖아요. 조선 시대의 성리학
네.
유교 사상 안에서는. 그러니까 뭐든지 정도를 벗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연주한 음악이 사람이 귀가 팔리게 만들면 그것은 의례를 그 제대로 하게 할 때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린 건데 느리고 장엄한 건데 그 질서를 내 안으로 가져오는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익숙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장엄한 아름다움 그런 네. 거.
예, 궁중음악의 그 품이고 우아한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좀 더 친근해졌으면 하는 그런 맞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새해 첫 방송으로 만나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우리 음악 가운데 궁중음악에 대해서 알아보고 감상하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퀴즈 드리고 말씀 이어가죠.
조선시대 음악의 중심 기관인 이곳은 왕실의 행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하며 연주와 춤을 담당해왔습니다. 427년 동안 조선왕조 왕립음악기관의 명칭으로 사용되다가 대한제국 때는 교방사, 일제강점기엔 이왕직악부로 불렸고요. 광복 후 국립국악원으로 이어졌는데요. 조선시대 궁중음악을 관장하던 이 기관은 무엇일까요? 1번 홍문관, 2번 규장각, 3번 장악원.
네, 일부 퀴즈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송지원 박사의 조선의 오케스트라 우주의 선율을 연주하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신년을 맞아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어요. 국립국악원 토요상설 공연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월 16일. 23일, 30일, 토요일 3시 공연이고요. 한 분께 두 장씩 매주 두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공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올려뒀으니까요. 참고해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을 한 곡 좀 듣고 쉬어가야 될 텐데요. 궁중음악 가운데 좀 지루하고 어렵다라는 인상을 날려줄 만한 곡으로 신년을 좀 기분 좋게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 어떤 네. 곡 추천해 주시겠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루하고 어렵다라는 레토릭 같은 그 개념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궁중음악의 그 장엄미를 충실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음악이 무엇일까? 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왕실에서 그 의례를 행할 때 많이 쓰이던 음악이 있어요. 보허자라고 하는 음악인데요. 네. 보허 그러면 이제 허공을 걷는다 그런 뜻인데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그 태평 시절 이런 것을 꿈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네. 아주 장엄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곡인데 뭐 우리 악기 중에 여러분 잘 아실 수 있는데 박이라든지 네. 편종 편경 그런 악기, 그 다음에 당피리, 대금, 해금, 아쟁, 그다음에 장구도 들어가고 예. 좌고도 들어가고 이런 악기들이 한꺼번에 연주를 하고 거기에 이제 노래까지 같이 곁들여지는 거라서
네.
궁중음악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곡을 권해드릴게요.
네.
보허자, 국립국악원 정악연주단이 연주를 하는 음악입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보허자 보내드렸습니다. 정미 씨 어떠셨어요?
진짜 저 아까 전에 이제 곡목 소개해 주셨을 때요.
네.
아, 뭐 간을 보호하자 아니면 위를 보호하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허공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궁중음악의 장엄미를 느껴봐라.
진짜로 진짜
그 박사님께서 그러셨는데.
책에서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요즘 보면 막 역사 얘기할 때 보면 네. 이렇게 행차하고 하시는 그런 거 막 같이 영상이 같이 떠오르면서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제대로 들은 건가요?
비슷하게 들은 것 같은데요. 네. 그 보허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공을 걷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신선의 경지라든가.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경지를 이야기한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려 시대부터 전해졌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유교 개념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또 무관한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음악도 스무박 한 장단으로 길게 천천히 이렇게 연주하는 장엄한 음악으로 의례 때 많이 썼어요.
이 네. 음악을 들으니까요. 차분해지네요.
그렇죠.
예, 예. 좀 약간 좀 처음에는 아, 좀 이러다가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차분하게 같이 음악 듣게 돼요.
운전할 때 이런 음악 들으시면요. 예. 모든 차를 다 양보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 예, 진짜로요. 네, 진짜로. 네, 네.
이렇게 신년 초에 또 우리 교육방송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궁중음악을 들으시면서 예. 우아하게 새해를 좀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조선의 오케스트라 우주의 선율을 연주하다. 국립국악원의 연구실장 송지원 박사를 초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책 제목에 나오는 조선의 오케스트라가 바로 장악원, 요즘에 국립국악원이라고 보면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책이 그 원래 초판 나왔을 때는 장악원 우주의 선율을 연주하다 아. 이렇게 했다가 이제 다시 그 찍을 때 네. 제목을 일반인들도 너무 장악원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알 수 있도록 제목을 바꾼 건데요.
네.
이 조선의 오케스트라가 마치 그 음악을 총괄한 우리 국립음악기관의 악대인 장악원이 맞고요. 음악기관인 장악원이 맞고요.
네.
그것 중에 이제 왕의 음악, 왕실의 음악을 담당한 그 정악단으로 지금 이어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네, 조선시대 장악원에 소속된 인원이 1,000명가량이나 됐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엄청 많네요.
상당히 규모가 큰 기관이었네요.
조선시대 지금 성종대에 이제 법전에도 다 기록이 나오고 인원수도 다 나오거든요. 경국대전에도.
네.
보면 성종대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천여 명이 그 장학원 소속의 음악인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약간 뭐 후보생까지 포함된 거지만 음악을 연주하는 그 두 가지 신분이 악생과 악공이 있어요. 악생은 아악을 담당했고 악공은 향악과 당악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소각이라고 하는 향악과 당악을 담당했는데 악생이 297명, 악공이 518명, 그리고 각각 후보생이 한 100여 명 있었고 그거 말고도 이제 그 무동, 꼬마 무용수, 그다음에 노래하는 가동, 그다음에 춤추는 사람들까지 하면 거의 1,000명에 가까운 그런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원의 그 총책임자, 관리자 그리고 연주자는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해요.
공무원이었나요?
공무원이었죠.
아,
그래서 요즘하고 사실은 그 직급이 비슷하게 가요. 비슷하게 가는데 장학원의 가장 이제 행정직으로서 가장 높은 사람은 장학원 제조인데요.
네.
종1품부터 정1 종2까지 그래서 1급 공무원이나 2급 공무원 정도 되는 그런 직급이고 이런 그 제조가 총괄을 하고 그 밑에 이제 행정직들이 여럿이 있고 그다음에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악공, 악생, 무동, 여악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 음악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멤버로 이제 소속이 돼 있는 거죠.
그냥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왜 우리는 학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궁중 음악을 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객출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걔가 유명하대 이렇게 얘기해서 신동이구나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영재원에서 데려가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조선 시대의 그 장학원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신분이 천민이거나 양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악을 연주하는 사람은 양민이고
네.
그다음에 당악이나 향악을 연주하는 사람은 천민 중에 차출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다 할당을 해줘요. 충청도 몇 명, 뭐 경상도 몇 명, 전라도 몇 명 해가지고 마을 고을마다 이제 인원을 이제 데려오면 그 일종의 군대 가는 것 같은 그런 건데 그 역할을 해서 하러 서울로 온 사람을 이 사람을 보낸 대신 이제 월급을 그 지역에서 또 대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세금인 거죠.
네네.
신역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K-팝으로 막 이렇게 휩쓸고 있는 거 보면 조상 대대로 이렇게 물심 양면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뜨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까 음악 들을 때도 잘 들렸는데 국악은 잘 몰라도 이건 알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박수 같은 이런 소리가 나서 시작하고
그렇죠.
노래 끝나도 이렇게 뭐 이런 소리 나면서 끝나잖아요. 요게 담당하시는 분도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박이라고 하는 악기예요. 박 이렇게 나무 조각을 몇 개를 엮어가지고 촥 부채처럼 이렇게 펼쳤다가 다시 오므릴 때 소리가 촥 하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무나 치는 게 아니고요. 그 왕실 음악인 중에서 가장 높은 그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6급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육품 전악, 전악이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박을 담당을 해요. 근데 전악은 이제 박도 담당하고 그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의례를 진행할 때 뭐 집사를 역할한다. 그럼 집사전학. 아. 그다음에 박을 맡으면 집박전학. 네. 그다음에 이제 대호를 이렇게 행렬을 이렇게 이루어서 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대호의 앞 선두에게 서게 되는데 그럴 땐 대호전학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악기 제작을 해야 되는데 악기를 총 감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감조전학 이런 식으로 역할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 명칭을 이렇게 다르게 해가면서 붙여줬어요.
그 박을 연주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좀 높으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음악인 중에 가장 높은 네네. 사람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감독.
네. 감독.
네. 네. 맨 처음에 나오셔가지고 한번 촥 하시면 시작하고 네. 끝날 때는 세 번 박을 촥촥촥 치면서 이제 끝을 네. 내게 되는데
지휘자 같은
비슷하게
건가요?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지휘자하고 네. 비교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다만 손을 휘두르지 않고 네. 박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거죠.
장학원 구성원 가운데 뭐 여성이나 어린이도 있었다고 하던데 이들은 어떻게 선발을 했나요?
지금 여성 음악인 같은 경우도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네, 네. 가는데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장학원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도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무동이나 가동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지역 할당을 해서 뽑았는데 이 어린아이가 왕실에 와가지고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부모하고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어린아이 중에 한 8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아이를 네네.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안 오려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뭐 그 음악인의 자녀라든지 기녀의 첩의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무동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전부 다 왕 앞에서 연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방송 생방 들어가면 막 버벅 떨기도 네. 하고 말도 막 네. 꼬이고 하는데 네. 연주가들도 너무 높으신 분 앞에서 연주하다 보면 긴장될
그럼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수도 하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될 텐데 혹시 실수하면
실수도 많이 하죠. 그래서 네. 이제 정조대의 그 유명한 일화들이 있는데. 예, 정조 임금이 굉장히 음악을 잘 알거든요. 사직제례를 지낼 때인데 사직제례 연주하고 있는데 음악을 빠뜨렸어요. 정조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불렀죠. 전학이랑 이제 그 담당자들을 장학원 제조를 당시에 장학원 제조 민중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엄중히 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직을 하고 협률당이라는 사람은 파직까지 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제대로 연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음악을 제대로 안 지내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정조 임금이 생각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걸로 인식을 했죠.
그래도 정조 임금께서는 우리의 음악을 제대로 대접했다. 그리고 네네. 음악적인 식견이 높았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네,
예. 조선 왕조의 격조를 나타내는 궁중음악 그 중심에는 바로 장학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조선시대 장학원에서 즐겨 연주됐던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좀 소개해 주세요.
장학원에서 그 즐겨 연주했다라기보다는 우리 왕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연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곡.
아,
조선시대 네. 역대 그 왕과 왕비를 모신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음악을 한번 그 장엄미를 좀 한번 느껴보세요. 아까에 이어서. 아까는 이제 연향용이라든지 행진에서 사용한 거지만 지금 이제 들려드릴 거는 종묘제례악 중에서 신을 맞이하는 절차에서 연주하는 희문이라는 곡이 있어요. 국립국악원의 정악단이 연주를 하는 음악으로 들어보세요.
종묘제례악 중에서 영신 희문 감상하셨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였어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새해 첫 만남을 우리 궁중음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궁중음악의 장엄미를 만끽하고 계실 텐데요. 음악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면서도 연주자에 대한 대우는 조선시대에 좀 열악했었군요. 그 처우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말단 비정규직보다 못하다 고하던데 정말 그 정도였나요?
그렇죠. 이상하죠. 음악은 중요하다. 그런데 음악을 하는 사람은 월급이 너무 낮았어요. 네네. 실제로 이분화된 시각인데 그 이제 기록을 보면 그 악장 등록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장학원의 일기 같은 건데요. 1723년 기록을 보니까 악공이 상소를 올려요. 김중립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월급이 너무 작아서 먹고 살기 힘들다. 무슨 처우를 개선해주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당시에 배 한 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극빈자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왕실에 이렇게 출근해가지고 와서 일하다가 근무하지 않는 날은 민간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올라왔잖아요. 집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집도 마련해야 되고 하니까 뭐 주거 환경도 굉장히 열악했다고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네. 조선시대의 악공들도 그야말로 열정페이를 강요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궁중음악에서 사용되던 악기가 여러 종류가 이렇게 무대에서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되나요 종류가?
혹시 그 몇 종이나 될 것 같은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글쎄요.
감이 안 잡히죠.
네.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악학개범의 기록을 보면 거기에 그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악기가 68종이 나와요.
그렇게 많아요?
네.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이제 의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이제 연주 중심이 아니라 그걸 들고 손에 들고 춤을 춘다든가 뭐 이런 악기들이 9종이 나와가지고 전체가 77종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쓰이고 있는 거는 몇 개 안 됩니다.
아.
나머지는 뭐 아악기 제사 지내는 음악의 아악기는 종수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네.
46개.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당악기나 향악기는 합쳐봤자 21개. 그밖에 안 됩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살아남은 악기는 어떤 것들이에요?
지금 뭐 아까 음악도 들어보셨지만 네. 뭐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뭐 해금, 아. 북, 장구, 징, 꽹과리, 태평소 이런 것 뭐 많죠.
네.
많지만 이제 그 악학기법문 나온 68개의 그 숫자에 비한다면 주로 연주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네.
그다음에 어쩌다가 제사 지내는 음악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종수가 많지만 늘 연주하는 악기는 아니죠.
네. 그렇게 많은 악기들 어떻게 조달이 됐었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가 뭐 직접 좀 만들었었나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악기들은 전부 우리가 만들어 썼고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중국에서 수입이 되거나 외국에서 들어온 음악들 있잖아요.
네.
그런 음악들 중에 악기 제작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수입해서 썼어요. 아니면 전악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정한 시기에 가서 배워오기도 하고 그래서 연주 전승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전악의 일 중에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네.
전쟁이 나거나 화재가 나면 악기가 탈 수도 있잖아요.
타죠.
그러면 다시 또 수입해 오는 거예요?
악기를 이제 그 손상하거나 화재가 나서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소규모로 만들 수 있는 악기들, 작은 악기들은 그냥 만드는데
네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편종 편경 같은 악기예요. 이것은 이제 엄청나게 큰 규모고
네.
돌을 깎아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나 주조를 해야지 만들 수 있는 게 편종 편경이잖아요.
네.
그러면 악기 조성청을 만들어 임시기구 조성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악기 제작을 총괄하면서 긴 기간 동안 음악을 악기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편경 같은 경우는 돌을 캐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반을 그 정이나 못 같은 걸로 해가지고 다 쪼개가지고 돌덩어리를 갖고 와서
네.
악기 조성청에서 그 악기를 다 깎아가지고 만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었죠.
네. 우리의 악기들이 그 돌로 또 쇠로 비단으로 이렇게 다 된다는 것이 참 신기해요.
그렇죠.
네. 장학원에서 음악뿐만 아니라 춤도 함께 공연을 했었는데 궁중춤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춤도 음악하고 크게 성격이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작이 그 절제가 돼 있고 너무 지나치지 않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작 하나하나가 다 품위가 있고 우아한데 사실은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그런 동작들이고 그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떤 동작은 어떤 방식으로 춤을 추고 그 동작의 명칭까지도 다 기록에 지금 남아 있어서
네.
지금 현재도 이어서 할 수 있는 거죠.
다행이네요.
네.
네. 궁중의 춤 가운데 처용무라고 있더라고요. 숙종의 기로소 잔치에서도 맨 마지막에 처용무가 나오는데 신라시대의 처용이 어떻게 조선시대 궁중춤에 등장하게 됐는지 요즘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신라를 거쳐서 삼국을 거쳐서 통일신라 거치고 고려 또 조선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것들이 이제 조선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것이 다 이렇게 살아나는 것 중에 처용무 같은 경우도 전승이 되는데 신라 시대는 이제 혼자 추는 춤이 혼자 활동하는 거였지만 조선 시대로 오면서 오방처용으로 확립이 돼요. 그러니까 다섯 방위를 방위. 상징하는 그래서 오방처용무를 추게 되고 그다음에 잔치를 끝나는 부분에서 이제 파연악무라고 합니다. 네. 파할파자 해가지고 그래서 오방처용을 잔치 끝나는 부분에 하는 이유는 이제 잔치를 마치고 삿된 기운은 다 물리고 이제 정갈하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잔치 끝에는 처용무를 추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조선의 궁중음악을 담당했던 장학원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장학원은 조선 후기로 가면서 변화를 하게 되겠죠. 어떻게 되나요?
장학원의 음악을 이제 그 음악인의 구성이나 악대의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성종대가 가장 그 화려한 규모를 자랑을 해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이제 성리학이 이렇게 심화되면서 성리학의 그 이념이 방만하거나 흩어지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그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대도 좀 축소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음악의 질서는 더 강화되지만 그 악대 규모는 약간 축소가 되고 그것이 뭐 잘못돼서라기보다도 그 이념의 심화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조선 말기로 가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뭐 장학원만이 아니라 국가 조직 자체가 이제 해이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일제강점기로 들어오면서 장학원도 결국은 뭐 교방사 그다음에 장학과 이왕직 이런 식으로 일제 때는 격화가 완전히 된 거거든요. 그러게요. 이왕직이라고 해서 조선 왕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격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해체됐다가 51년에 국악원에서 네. 정학단에 에서 전통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립국악원 지나갈 때마다 저렇게 건물이 있고 또 연구가 계속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조선의 오케스트라 우주의 선율을 연주하다 1부에서는 궁중음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궁중음악과 춤을 담당했던 장학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부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을 정미 씨가 발표해 주세요.
네, 조선시대 음악의 중심 기관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3번 장학원이었습니다.
일부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송 박사님, 일부 끝음악으로는 어떤 걸 좀 들어볼까요?
아까는 이제 장엄한 것만 들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 이제 궁중음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 음악 중에 가곡이라는 음악이 있어요. 가곡이라는 음악이 굉장히 길고 구성곡이 많은데 조선 후기로 가면 가곡 중에 약간 빠른 음악이 나와요. 농, 낙, 편 이런 게.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오냐면 그 가곡의 노래 부분이 없어지고 기악으로만 연주하는 음악이 또 만들어져요.
네네.
그래서 그 음악을 좀 추천을 하는데요. 수룡음이라고 하는 음악이에요. 물수자, 그 용용자, 읍조릴, 이래서 그러니까 수룡이 읍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음악으로 그 곡 제목이 나와 있는데
네.
생황과 단소가 연주하는 두 악기로 연주하는 수룡음을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우아하고 정서가 차분해지는 그런 음악으로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그 같은 계열의 음악이에요. 그 수룡음인데 가곡의 그 편선율을 연주하는 음악이에요.
네.
양금과 단소 두 악기로 병주를 하는 수룡음 이어서 두 곡을 들어보시죠.
네. 생황과 단소 또 두 번째 곡은 양금과 단소네요.
네. 네.
생소병주로 수룡음 이어서는 양금 단소 병주로 수룡음 감상하시면서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 조선의 오케스트라 우주의 선율을 연주하다의 저자이신 국립국악원 연구실장 송지원 박사와 다시 오겠습니다.